오늘 예레미야서 48장 36절로 4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헬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을 그토록 싫어하는 까닭은 교만이 만악의 뿌리가 되는 까닭입니다. 우리의 원죄가 교만에서부터 슬며시 비롯되었듯이 교만함으로 그 수많은 죄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건물이 어디 단번에 무너지겠습니까? 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걸 봤지만 그게 어느 날 이유 없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그마한 균열들, 그런 크랙들이 생기면서 어느 날 건물이 순식간에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충격이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내부에서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는 그 균열 때문에 언젠가는 일생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어떻게 깨뜨리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만을 깨뜨리시는 것이죠. 오늘 모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헬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처음 없어지는 게 뭐라고요? 재물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안 아프실까요? 우리가 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걸 빼앗아가는 걸 그렇게 통쾌하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의뢰하고 있는 것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고 그렇게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고 말합니다. 당시 무슨 기쁨을 표현할 때도 피리를 불었지만은 애곡하거나 슬픔을 표현할 때도 피리를 불었어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피리 소리를 내듯 구슬프게 그 마음을 표현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첫 번째 거두어가는 것들에 대한 애통함이나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 가져갈 때 모든 게 뭐 해결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두어 가야 되는 그 상황 자체도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그렇게 거두어 갈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내 교만이 깎일 때 반응을 한번 볼까요? 37절, 38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그릇이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 몸에 무슨 이렇게 뭐 흠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께도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이 아픔을 바라보는 심정이 그렇게 그릇이 깨어지는 것 같,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질그릇 같은 것들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걸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토기를 깰 권한이 없느냐, 다시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표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게 어제도 나왔습니다만은 자꾸 머리를 밀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그 몸에다가 칼자국을 내고 굵은 배옷을 입고 이렇게 자꾸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몸에 칼집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7절 28절 읽어드리면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럼 요새 뭐 남자들이 수염 깎는 거 다 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무슨 애통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어쩌면 하나님께 무슨 뭐 이렇게 때를 쓸어 구하는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내어가면서까지, 몸을 훼손하면서까지 무슨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문신도 보십시오. 이 문신이라는 게 죽은 자를 위하여 처음에 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잊지 못해서 자기 몸에 문신을 함으로써 그게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그 어디 유래되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문신을 자꾸 해대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신명기 14장 1절에도 비슷한 말인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신앙의 놀라운 이 변화 아닙니까? 죽음을 애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감정적으로 슬플 수는 있지만 죽음에 묶여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몸에 문신을 하거나 몸에 칼을 자국을 내서 그냥 몸을 상하게 하는 거나, 이건 죽음에 묶여있는 전형적인 것이고 이방 종교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야의 그 이 갈멜산에서도 그런 그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짓이란, 나중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몸에 칼을 그어대면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우리 뭐 동양에서는 어떻게 공자의 효경에 보면은 뭐 이게 우리 몸을 이렇게 잘 간수하는 거를 효의 시작이라고 말하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지시하라. 우리 몸 이걸 지키는 게 효도의 근본이라고 말해요. 효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처음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다가 나라를 섬기다가 결국 자기 몸을 세우는 것, 입신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 몸이 바르게 서는 것, 몸을 정갈하게 유지하는 것, 그게 효도의 근본, 부모에 대한 효도일 뿐만 아니라 뭐 나라에도 그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몸을 잘 지키는 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저 몸에 그냥 칼자국 없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슬픈 일만 있으면 이런 짓을 해야 되니 말이죠. 그리고는 이게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전부 이제 이 슬퍼하는데, 옛날에는 그 이 지붕이 중동지방 뭐 아시겠지만 지붕이 평평해요. 이 지붕이 하나의 공간, 또 다른 공적인 공간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모든 이 또 동네나 지역이 다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붕이 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공적인 공간으로 여겨졌어요. 거기 올라가서 옛날에 나중에 베드로도 보면 올라가서 거기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3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깨뜨렸습니까? 39절.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결국 그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결과 그들은 애곡하고 있고 부끄러워 등을 돌렸지만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뭐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뭐 이렇게 몸에 칼집을 내고 울고 불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 사람들이 아이고 안 됐다라고 보기보다도 그게 다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교만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때에는 사람들이 전부 조롱하고 하고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이런 길을 겪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긍휼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참 안 됐다 그 사람. 같은 불행을 당해도 누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느냐,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이란 그런 반응을, 상반된 그런 대조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애가 평소에 말 잘 듣는 애가 그 다치면은 부모가 달려가서 그냥 닦아주고 쓰러지고 하지만 애매기는 애가 다치면은 그냥 잘했다 너 아주 그냥 말 안 듣더니 그냥 그러지 않아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토록 교만하더니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주 산업이었던 포도주가 그렇게 흥황을 했으니 포도주는 또 얼마나 마셔야 됐겠어요. 그렇게 또 술에 취하면 또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금호수 신이나 섬기더니 결국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바벨론의 상징이 독수리였어요. 그래서 날아와서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는 사라지더니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더라 이 얘기예요.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만은 하나님을 거슬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교만은 단순히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신앙할 수 없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만하면서 좋은 신앙을 가진다는 건 그건 서로 간에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뭐 네모난 원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만한 신앙인 이런 건 없다면 신앙이 없으니까 교만한 것이지.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 이거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으니까 그냥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러네. 43절 4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 교만은 반드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꼭 그걸 다스리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냥 못 본 채 영원히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교만해도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뭐 단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만을 깨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가져올 때도 역병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3종 세트가 있듯이 교만을 깨뜨리는 3종 세트가 뭐냐면 오늘 보십시오. 예, 43절 말씀에 두려움, 함정, 올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교만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자, 두려움은 어떻게 생길까요? 두려움 주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걸 거두어 가시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뭘 의지했건 그 의지하는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교만을 깨뜨리는 첫 번째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자꾸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다스리나 보다. 이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두려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건드리는구나 그런 거죠. 그럼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거 뭐 가져가는 안 하고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집착 자체가 교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 교만을 다스린 게 뭐예요? 자녀들이죠. 그 네 자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녀 있습니까? 부모 속을 늘 뒤집어 놓는 게 애들 아니에요? 그리고 애가 어떻게 될까 봐 벌벌벌벌 떨지 않아요? 그것도 자식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고 있다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자녀를 여인 부모의 어떤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자녀를 사랑했는데 일찍 여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렇게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정말 더 많은 죄를 짓다가 고통스럽게 사느니 제 때에 갔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듣고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어머님을 여의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어머님을 너무 사랑하고 마지막에 너무 잘 섬겨드렸더니 하고 나서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병고를 겪으셨고 힘드신 시간들을 정말 거쳐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주신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죄 짓는 인생이 영원히 살면 큰일 아닙니까? 제때 데려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압이 그냥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더니 이제 그렇게 되는 이 징벌의 과정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사람들이 되게 두려움을 피해서 자기가 또 다른 안전한 길을 찾게 됩니다. 하나 뺏기고 나면 반드시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함정입니다. 함정. 그럼 또 그 함정에 들어가면 죽을 힘을 다해서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결정들은 대개 잘못된 그릇된 결정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기당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제일 사기당하기 쉬운 상태가 어떤지 아십니까? 큰돈 잃었을 때예요. 누가 뭘 만회해 준다고 그냥 솔깃한 얘기 하나만 들으면 거기다가 또 뭐 올인하다가 나머지 몽땅 다 함정에다가 갖다 빠뜨리는 것이죠. 그럼 또 함정에서 또 어떻게 됩니까? 함정에서 죽을 힘을 내서 빠져나오면 또 올무 덫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사라질 때까지 이 작업이 본인이 좌우지간 교만을 깨뜨리지 못한 결과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깨뜨리기 전에 겸손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요. 깨뜨릴 때 순종하고 받아들였으면 되는데 예컨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함정에 빠져요. 그리고는 또 올무에 걸리더니 결국은 애굽에서 다 죽게 된단 말이에요. 또 끌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교만을 깨뜨리는 방법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한 사람한테 지금 요새 걸려가지고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걸려있으면 그럼 여러분 올무에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얽어매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아, 내 교만을 깨뜨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느라고 자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이제 놓아드리세요. 저도 정신 차리겠지만 저 사람도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에 누가 하도 그냥 자기를 이렇게 그 힘들게 하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24시간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감사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야, 주님 저 사람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저렇게 부지런히 나를 감시하고 내가 뭘 하나 저렇게 지켜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한 감사기도를 드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케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우리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우리를 겸손케 하느라고 그렇게 본인도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우리를 겸손케 하느라고 부모를 겸손케 하느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 자녀 우리 같은 부모 안 만났으면 편하게 살 애들인데 우리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될 겁니다. 정말 나이 들어보니까 참 자녀들한테 잘못한 게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미안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그때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붙였는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철든 거죠. 이제 갈 때 된 겁니다. 사실. 45절 이하를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서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르미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갖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와, 이 반전, 놀라운 반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이나 이 애굽이나 또 이런 모압이나 이런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해요. 그게 우리의 또 다른 소망의 근거 아닙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교만을 깨뜨리고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일 뿐이지 그 징계의 목적은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위한 계책이 있다.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도 버렸거늘 너희들이라고 내가 못 버릴 줄 아느냐. 원 가지가 꺾였다면 접붙인 가지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가 로마서 말씀 아니에요? 예? 로마서 11장 21절이죠.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이방인들 그렇게 아낀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들을 그렇게 소홀히 하고 멸시하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동일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겸손하게 누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금만 축복을 받으면 그 죄인된 죄성을 우리가 발동해가지고 기어이 교만하고야 말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그래요. 설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막 설교를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교만해서 설교를 하면 아무도 은혜 못 받았어요, 보면. 그런데 어느 날 뭐 이렇게 누가 이제 설교도 이제 안 나오는 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도 보니까 뭐 저기죠. 성 목사님 한번 찬양하다가 그냥 설교자가 안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그날 설교했거든요. 준비도 못하고 제대로. 근데 성도들이 그날 제가 물어보니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대. 그렇게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준비를 했다고 교만해지는 사람보다 준비 없이 겸손한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우리가 부족한데 정말 자신감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다 네가 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부족해서 그러시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한편 뒤에 읽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시편 127편 우리가 1절 2절을 한번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127편 1절 2절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잠을 주십니다. 네가 자도 세상은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푹 주무셔도 세상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세상은 지장이 없습니다. 안심하고 죽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모든 세운 것들이 내가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우리가 모든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란 날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냥 주님만 기뻐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내 자랑의 전부가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온전히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정말 할 일 없이 보내지 않으셨고 또 그냥 헛되이 살도록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적절한 일과 재능과 은사와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잠시 머무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 안에서 정말 머무르는 시간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인생에 없음을 날마다 주님께 아뢰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실 것임을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나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가 위로받는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가 더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꿋꿋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빛과 소금과 정말 놀라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빛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빛과 소금 되게 하심이 오늘 하루 걸어가면서 어디를 가나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어디에 있으나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살게 하셔서 소금처럼 녹아지게 하셔서 오늘 하루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과 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